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이 이 연말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19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라는 인물에 대해 짧게 살펴보고 그리고 20장으로 들어갈게요. 다윗이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지난주에 우리는 시므이를 만나고 므비보셋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만나는데요. 요단 강가에서 한 노인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으로 이미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심히 부요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르실레는 재산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바룩이 그의 이름에 들어있는데요. 복받은 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입니다.
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피난 중일 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던 사람이잖아요. 전쟁이 끝나자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에게 보상하려고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먹이리라. 그런데 바르실레는 조용히 거절했어요.
네, 내가 지금 80세입니다. 그런 내가 이제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르실레의 대답이 참 담백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나이와 한계를 아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머물 줄 알고 사라질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것이 어쩌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성숙은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라는 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같이 올라가자고 다윗이 부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나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머물러 예배하는 사람 바르실레가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네, 그 말이 너무 깊네요. 신앙은 꼭 올라가야만 하는 게 아니네요. 내려와서 머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네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도 성전이 되는 것, 이런 모습을 바르실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르실레는 다윗의 초대를 거절하면서 대신 자신의 종인 김함을 보냅니다. 이 종 김함이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37절에서 고백하죠. 이것은 단순하게 누군가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그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결정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아가는 자. 로서 자신의 종을 보내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자신은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은혜가 연속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신앙의 유산이네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새 세대가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요.
네, 바르실레는 그 이어지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기에게 멈추도록 가두어두면 썩고 흘러가야 살아있습니다. 강물이 그렇죠. 흘러야 거룩해지고 흘러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멈추지 않는 은혜의 흐름 안에서 일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바르실레의 태도에서 종말의 평안 같은 게 느껴졌어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은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삶이 마치는 것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고백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르실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해석이 세대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다른데요. 요즘에는 죽음이 굉장히 공포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사 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민족도 있었고, 사실 죽음은 기억 속에 남는다라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세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고 이미 충분히 해야 할 일을 마쳤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롭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고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온전해진 평화, 샬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 왕,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더 이상 어딘가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르실레의 고향길은 은혜의 마침표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사무엘하 19장은 바르실레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전쟁 그리고 정치적인 긴장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 노인의 조용한 믿음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왕이 권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샬롬을, 평화를 이룬 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랑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던 장면이요.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바르실레는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한 제자 같아요.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상을 주려 했지만 바르실레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 풍경이 요단강에서 겹쳐 있죠. 그 장면도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 바르실레를 만나는 장면 요단강, 물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계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르실레는 그 경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평화를 완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바르실레를 축복하고 입을 맞췄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 맞추어 그에게 복을 빌고 바르실레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0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 왕국에 돌아온 다윗에게 사무엘하 20장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세바라는 불량배를 만납니다.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라라는 짧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은 단순히 방탕하거나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의 질서를 거부한 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세바의 반역은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부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바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윗과 나눌 기업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분깃이 없다. 라고 외치죠. 기업은 언약의 유산, 언약 안에서 받는 유산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그 땅은 단순히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바의 외침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하기 싫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겠어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선언이네요.
그렇죠. 죄의 본질이 항상 그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왕이 돌아왔고 왕의 통치가 시작됐는데 그 왕의 통치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세바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그 질서는 언제나 분열로 끝납니다.
네, 세바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지파. 그럼 혹시 이 반란은 단순한 정치적 복수였을까요?
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냐민은 왕권을 잃어버린 지파로 늘 원한 또는 상처를 품고 있었죠. 다윗이 유대 지파 출신이니까 베냐민 지파는 왕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우린 언제든지 다시 왕권을 되찾아야 하는데 라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마음이 베냐민 지파에게 메아리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세바는 그 상처를 이용해서 불만을 자극하고 세바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분노를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혼자 깡패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통해서 선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분열은 언제나 사람의 말에서 시작되는군요. 저도 가벼운 말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분위기를 풀려고 가볍게 한 농담이었는데 그 상대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가 쌓이다가 관계가 멀어졌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 일로 저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한 두세 번 정도 입안에서 이제 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네요. 네. 우리 사라자매님은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항상 말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가 어떻게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선동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항상 말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조심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은 어떤 생명의 씨앗 같은 거여서 네,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말로 인간을 분열시켰죠. 세바의 말 역시 교묘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거리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은혜 없는 언어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품지 않은 어떤 진실은 사실은 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열을 자극하죠.
네, 그게 참 무섭네요. 진실한 말인데 은혜가 없으면 상처가 되네요.
네, 교회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분열의 언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만 사랑이 없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 한 문장이 이 다윗의 나라를 찢어가고 있습니다.
왕국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네요.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가 불만의 언어로 갈라진다는 게 너무 현실적이고 무섭네요.
네, 여기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어떤 씨앗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역사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에 의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바가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 그대로 은혜와 상관없이 자신이 말을 던집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위치를 드높이려고 하는 자존심의 정치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사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바는 왜 내 기업은 없는가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몫을 계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취하는 몫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죠. 신명기 10장 9절에서도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시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네, 결국 하나님이 빠진 신앙은 계산이군요.
네, 맞아요. 세바의 반역은 은혜의 경제를 버리고 이익의 경제로 돌아선 사건입니다. 세바는 은혜의 계산법이 아닌 세상의 거래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붙들었고 세바는 정의를 외쳤지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은 왜 세바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네, 하나님은 때때로 반역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세바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이와 동일한 계산법들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은혜가 회복됐을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이 드러납니다.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어떤 시험과도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죠.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 땅에서의 유혹이 그들에게 시험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네, 은혜는 늘 시험을 동반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다음 단계에서 언제나 분별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세바는 바로 그 분별의 시험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다윗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이고 누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죠.
네, 결국 세바의 외침은 공동체 안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였군요.
맞아요. 세바의 소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메아리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몫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권리를 주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외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기업은 나냐? 아니면 네가 계산한 세상이냐?
네, 저는 세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처받은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세바도 아마 처음에는 진심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정치에 실망하고 또 불공평함을 느껴서 분노하게 되면서 반역을 생각하게 된 게 아닐까요?
네, 대부분의 반역은 억울함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자기의 수고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억울함. 그 억울함은 반드시 은혜로 걸러져야 합니다.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공로가 있고 내가 한 헌신이 있다라고 그것을 기억할 때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우리의 은혜를 다 사라지게 불태워버립니다. 세바의 문제는 방향을 잃은 분노를 기억하고 붙잡은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의 분노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졌다면 다른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결국 반란의 선봉장이 됩니다.
네, 울음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반란이 된다. 그 말이 오늘 이 장 전체를 요약하네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세바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의 기업이 없다라는 절망을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꾸는 회심을 기다리십니다. 므비보셋이 그랬죠. 너의 재산을 나누어라 라고 할 때 나는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돌려주신 것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세바는 므비보셋과 정반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의 외침 이후로 다윗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유다 사람을 3일 내에 모으라. 하지만 아마사는 여기서 지체합니다. 단순히 늦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잃었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아마사는 늦은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고 신앙에서 지체한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요압 대신 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용서가 요압의 마음에는 아직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요압은 다윗의 사령관이었지만 여기에서 화평을 위하여서 다윗은 적의 압살롬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시 세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요압은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죠. 참 모순적입니다. 요압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가 아닌 스스로가 아버지의 권리를 갖기 원했습니다. 요압은 늘 내가 옳다라는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에게서 나오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 정의를 실행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압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정의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기 옳음이었고 그것은 언제나 타인을 찌릅니다. 아마사를,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그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요압의 손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샬롬을 말하고 손으로는 폭력을 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사용합니다. 그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손으로는 칼을 찌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평화롭자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기준과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통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통제의 언어는 늘 평화를 입고 등장합니다. 모두가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행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길이야. 이것이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야. 이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칼날이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압은 바른 질서를 세우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통제력을,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그게 저는 늘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런 폭력을 바로 막지 않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시선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압의 이 폭력, 창자가 그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이는 이 장면에서 요압은 개인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사무엘하 20장 15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원태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끓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자기의 지혜로 모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 폭력의 시대에 한 여인을 통해서 지혜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은 요압의 칼이었지만 나라를 구한 것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칼보다 늦지만 그러나 칼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하게 하신 방식이 결국 폭력의 제거였네요.
네, 다윗의 왕권은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왕이 되었죠. 반면 요압이 세우려는 왕국은 칼로 유지됐고 결국 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과는 다른 왕국이었죠.
네, 저는 요압의 이야기를 읽으며 제 안에 요압을 봐요. 오름을 사랑하지만 그 오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나의 모습도 있거든요.
네, 성경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줍니다. 우리도 모두 칼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그 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을 사용하지만 요압의 방식에는 침묵하죠. 그건 묘한 긴장이 느껴지는데요.
네, 다윗의 침묵은 그냥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즉각적으로 매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죠. 가장 잔혹한 폭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며 주님의 손길로 다윗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바가 반역하여 이스라엘을 흔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지혜와 분별력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 불화와 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길을 택하게 해주세요. 감정이 아닌 분별로 대응하게 하시고 다툼보다 평화를 택하게 하시고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불을 지피지 않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공동체를 섬기고 화해와 평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옵고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닮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가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자비와 긍휼, 우리의 애통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아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는 분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네. 갔었는데 정말 하객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인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작은 결혼식이 될 것 같다라는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간관계 열심히 맺어가시면
늦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진양 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지난 한 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배려들을 느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저는 지난주 이야기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빛을 비춰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빛을 경험한 맹인이 다시 권력자인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제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안에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 처음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들어갈 때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목적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었어요.
당시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그로 인해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시기는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때는 진양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괴롭혔던 때였고 동시에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성행하면서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사도 요한은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었어요.
사도 요한의 임무가 막중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나 1세기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하였고 또 사도들의 제자, 그러니까 믿음의 2세대들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예수님의 직속 제자 사도 요한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과 또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개의 표적과 7개의 선언으로 예수님을 설명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 사람들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완전수, 완벽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염두해서 사도 요한도 7개의 표적 또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분임을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짓 교사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하는데, 자, 예수님 시대의 거짓 교사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으니까요.
네, 맞아요. 지하자매 말대로 예수님 시대의 거짓 교사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당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들 또한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늘 성경을 연구해 왔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제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자 하였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실체를 밝히시는데, 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1절과 2절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인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신 건 에스겔 34장 말씀을 염두하신 건데, 자,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때 지도자들도 욕심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3절에서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털은 입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고 하는 걸로 봐서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배를 채웠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단함을 해결해줘야 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하였고, 그러한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려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하고 있나요?
대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어서 예스겔서 34장 15절 16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한 자와 병든 자를 싸매주시고 강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겔의 말씀을 염두하시면서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리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말씀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승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벽을 타고 들어간 거짓 목자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참된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때 문지기가 상징하는 건 바로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상징해요.
문지기가 구약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목자로 하여금 양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참된 목자임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렀다라고 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큰 덩어리로, 큰 무리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인 대 개인으로 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할 때 이를 모를 누군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예수님 본인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아닌 개인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게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한 명 한 명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린 자들,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게 된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1대1의 관계가 맺어진 자들은 타인의 음성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따뜻한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다른 음성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요한복음 시대에도 교회 곳곳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과 친밀한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재밌다고 한 이유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실 때 어땠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또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서 1대1의 관계를 맺게 된 예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말씀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 자, 이 말은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당연히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9절을 보면 양의 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양의 문,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나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구원받고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며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은 당시 실제 유목 생활권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크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당시 대부분의 양은 주인이 직접 치는 경우보다 돈을 주고 사꾼 목동들을 고용하면서 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과 목자 사이에는 암묵적인 원칙이 있었어요. 만일 일이 한 마리 정도가 나타났을 때 목동이 도망가서 그로 인해서 양이 죽게 되면 목동이 이 양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했지만 혹시라도 이리가 때로 나타나거나 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곰과 같은 커다란 짐승이 나타나서 목동의 생명이 위협당하게 되면은 목동이 도망가는 것은 정당방위로 여겨져서 거기에 대한 변상의 책임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목자의 목숨이 위험하면 양을 버리는 걸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없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원칙을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사꾼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목자, 모든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보통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양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닐까요? 양을 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잡아먹기 위해 키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는 양을 팔든 또는 잡아먹든 결국은 양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함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양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존재, 모든 걸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셨다고 하니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목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양 중에는 본래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던 양들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안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인들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1대1의 관계를 맺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1대1의 관계를 맺은 한 마리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 스스로 더욱 아끼며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하나님은 저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닥칠 때면 저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진양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목자이심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깊이 느꼈고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